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총액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탄약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CNN 등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군수물자 판매를 위한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 국무부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억 달러 넘는 이 패키지에는 탱크용 탄약 7억 달러, 전술 탄약 5억 달러, 박격포 탄약 6천만 달러어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국방부는 CNN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이스라엘로 가는 폭탄 선적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주 만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 임하면서 라파를 제외한 가자지구 전역에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가자 최남단의 라파를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파악하고 대규모 지상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라파 지상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하마스를 격퇴할 더 나은 방법을 놓고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 제한적 작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라파의 주거지로 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됐습니다. 14일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에 따르면 제19, 제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F-22 전투기들이 전날 군산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미 태평양공군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에 배치돼 있었던 전력이고 이번에 3대 또는 4대가 한국에 전개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간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박람회 이후 처음입니다. F-22는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22 전개는 전략 무기를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연합뉴스가 해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4일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 소유 지분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는 데 연루된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산하 해외 자산통제국이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분 매각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러시아 소재 회사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들의 행위는 미국이 2018년에 제재를 통해 동결했던 러시아 기업 대리파스카사의 주식 15억 달러가량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년 넘게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관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보도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상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분쟁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4대 원칙을 통한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이를 지원하는 북한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속화로 인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이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한 북한, 중국 등의 해킹 공격에 대처하는 합동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처로 맑겠지만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2에서 5미터,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등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이를 지원하는 북한,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폴리테크닉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 군인, 이란 드론, 북한의 화포, 중국이 공급한 기계와 부품으로 만든 탱크 미사일 전투기를 연이어 보내며 하르키우와 동부 전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meeting at a critical moment. Putin is ramping up yet another offensive against Ukraine in Kharkiv and across the east.
이어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이미 많은 희생을 치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푸틴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미 의회가 6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응원하며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진정한 글로벌 연합이 있다며 이들은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 등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수호하기로 결심한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Countries determined to defend the principles at the heart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independence.
또한 이들 국가들은 푸틴이 무력으로 국경을 다시 그리는 것을 허용하면 모든 곳에 잠재적 침략자들이 더욱 대담해질 것을 알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지원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Japan and Korea are supplying generators and gas turbines to rebuild Ukraine's energy grid. Italy, Latvia are helping address the massive humanitarian.
미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8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와 개발 원조를 제공했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재건을 위해 발전기와 가스 터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탈리아,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카호프카 댐 파괴로 인한 막대한 인도주의적 환경적 비용을 제공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학교, 병원 등의 재건을 돕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경제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기반시설 등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속화로 인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3국 협력이 북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4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tried to do is demonstrate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 조건 없는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도 밝혀왔다고 말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우리에겐 안보 태세, 특별히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과 관련국들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We've also doubled down. With a large international coalition of partners who continue to enforce.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집행하는 대규모 국제연합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외교 제안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에 이 같은 어려운 요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이뤄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미한일 3국 협력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you look at the state visit by South Korean President Yoon here last year, if you look at the
한일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 역사적인 화해와 용기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한일 3국 협력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른 협력 대부분은 북한의 증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매일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생산 능력 구축에 이란 자동차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의 자동차 분야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최근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수단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705, 2371호, 2375호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개인 및 단체와의 모든 기존 또는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할 것을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합작 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 등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 국영 완성차 회사인 사이파가 자사 사회연결망 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현지에서 열린 수출 박람회에 참석해 북한은 사이파 자동차 그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동차 제조업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서 양국의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대표단이 수출 박람회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분에서 무역 발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사협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편향되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이란 자동차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향후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 생산 능력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를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중용도 품목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 차단과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제2경제위원회 산하 주요 국방공업 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 발사차량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실적을 점검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직접 차량을 시운전하면서 효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공정 현대화 목표를 갱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승한 방사포 이동식 발사 차량은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으로 240mm 방사포는 한국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은 미사일의 생존성 향상을 목적으로 발사 진지를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운반 차량과 발사 장치를 하나의 차량에 결합한 발사 장비이며 미사일의 이동성과 은폐성을 향상시키고 기습 발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술적인 유연성을 제공해 북한이 역량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 현대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에 가하는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주최로 서울에서 진행된 아산플래넘 2024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그 공동 위협에 맞서는데 절대적으로 단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know too well the danger to peace and stability.
캠벨 부장관은 북한에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과 다른 주요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세 나라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core of these efforts is modernizing our alliances and making sure that we are prepared to preserve.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핵심에는 동맹들을 현대화하고 이 지역에 많은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준 규칙과 규범을 보존할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한일 공조 강화에서 한일 정상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일을 더 가깝게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보여준 엄청난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n't be here without the tremendous courage that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in bringing Seoul and Tokyo closer together.
이어 한일이 기술적, 정치적, 전략적,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노력해온 화해의 길과 속도는 역내 파트너 관계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한일 정상이 3국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때 배석했었다며 한일 정상의 결단력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맺는 양자와 3자 간 유대는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공통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한국과 일본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무대에서 한일이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양자 간 동맹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3자, 다자 간 협력과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로 얽히고 겹치고 맞물려 있는 격자형 울타리 동맹을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 외교부 김홍균 1차관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억제, 단념,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rucial for a peaceful and prosperous Asia. Despite its economic hardship,
김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행동과 수사 모두에서 더욱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더욱 대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and the U.S. are working closely to further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as laid out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그러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지만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탈북민 지원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통일 정책은 모든 북한 주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건전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240mm 신형 방사포 위협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영내 위협에 대해 영내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결코 북한과의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며 확장 억제 노력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함으로써 영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를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에서 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며 생산 확대와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한국 수도권을 겨냥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무기체계로 기존 포탄의 사거리는 최대 6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기존 포탄에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갖춘 조종 날개를 장착해 유도 기능까지 갖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240mm 방사포탄 성능 개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122mm 방사포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북한이 240mm 신형 방사포탄까지 수출하려는 의도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이산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재미 이산가족들의 애끊는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산가족들을 만든 제이슨 안 씨는 10일 BOAY 화상 인터뷰에서 시간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the time pressure because I mean that was over 10 years ago, 10 plus years ago.
안 씨는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그때도 한인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함경북도 회령 출신의 이산가족인 안 씨는 하버드 의대생이었던 지난 2008년에 영화 제작을 시작해 2013년에 완성했고 2014년엔 미 의회에서 연방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정치권 등 주류사회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안 씨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당시 10만 명에 가까운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제게 영감을 준 것은 외할머니의 이야기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우리도 미국인이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의 미국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이산가족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was certainly a very personal story to me, but I realized that it's not just her story.
안 씨는 영화를 만들 때 인터뷰했던 재미 한인 이산가족 등 17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나 서신 왕래, 생사 확인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부모 세대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은 젊은이들은 언젠가 얼어붙은 북녘 땅에 해빙이 찾아올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폴 리, 이산가족 USA 대표는 예일대 학생 시절 안 씨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뒤 2016년부터 이산가족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리 대표는 2018년부터는 이 단체의 대표를 맡아 이산가족 관련 법안의 의회 발의와 통과 등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80-90세를 훌쩍 넘긴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에 전하는 메시지를 영상 기록물로 제작하는 고향에 보내는 편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시작으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LA,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 전역을 돌며 한인 26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북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곳에 남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모두 한국 전쟁 중 이산가족이 됐다는 리 대표는 친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형과 헤어졌는데 형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생사조차 모른 채 돌아가셨다면서 할아버지의 기억에 대해 물어볼 기회와 용기가 없었던 것이 깊이 후회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 started that is because my second grandfather, the one who was separated from his older brother, he had passed away.
리 대표는 지난 8년간 만났던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미국 내 정확한 이산가족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1세대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의 한인들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 이산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이유는 저 스스로도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명하고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류 토론과 소셜미디어에 더 많이 이들의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미국인들도 이 문제가 미국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향에 보내는 편지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북녘 고향 땅에 이산가족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을 위한 외교정책의 에스더 임 평화안보정책 선임 고문도 아버지가 황해도 사리원 출신의 실향민입니다.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노력해온 임 고문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은 이산가족이든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족이든 유해 송환이나 신원 확인이 안 된 가족이든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인의 문제이며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 전쟁 포로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ntinued division of the peninsula, the unresolved Korean War has had lasting impacts on individuals, right? Whether they be divided families.
또 안타깝게도 매우 빠르게 세상을 떠나는 많은 이산가족을 위해 이제 젊은 세대가 나서서 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북한, 남북한의 관계 경색이라며 국가 간 대화가 없고 대화 없이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압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 중 하나는 이산가족 이야기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기 위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 think, impactful things that we can do is to try and build a registry to collect stories.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만 하면 하룻밤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면 상봉이 실제 가능해질 경우 대면이든 화상 상봉이든 즉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언했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목표는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케인 상원 의원실과 웨스턴 하원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는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과 제니퍼 웨스턴 하원 의원 등이 각각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 선임 고문은 이 법안에는 이산가족들이 의회에서 의원들과 만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제이 칼리지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는 테레사 이 씨는 이산가족 USA에서 이산가족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로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 씨 역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북녘이 고향인 이산가족입니다. 이 씨는 재미 아닌 이산가족의 사연을 모으고 기록하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이산가족의 문제와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 씨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며 그들은 충격을 받고 이것이 우리 조부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일이라는 사실에 감정이 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Whenever many young people, first of all, don't even know about this history, and when they find out, they're shocked.
이어 분단과 이산의 역사를 알면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부모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한국의 오늘날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산가족의 역사를 수집하고 기록한 일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재미 이산가족 운동의 개척자인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노력을 하는 젊은이들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저희들 대신 말하자면 저희 짐을 저희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저희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에 걸어갔다는 것 그건 영웅도 되고도 남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국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 이산가족 문제 관련 서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미국 주류 언론과 국제 적십자사 등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에 이산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민 1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면서 자녀들만큼은 우리 세대의 비극과 아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랐는데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유산을 찾아 조부모와 부모의 아픈 역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저희 짐을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안 씨는 젊은이들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는 미국에 이민 온 조부모님들은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길 원했을 것이라며 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분들이 이어온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그러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식탁에서라도 들려줘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 집단 정체성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상황을 해결하고 평생 동안 많은 고통과 죄책감, 정서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온 1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do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and honor that and do whatever we can to help resolve the situation.
안 씨는 우리는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VOA 이산가족 특별기획, 내일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의회에서의 입법 노력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해외 선박이 북한 해역에 잇따라 출몰하는 가운데 남포 일대에서 중국 선박이 또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 북한을 떠난 제3국 선박은 태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국 정부가 검색 의무를 이행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선박은 중국 선적의 둥넝 1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인 둥넝 1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새벽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해당 지점은 남포항의 개선 장소, 즉 선박이 입항을 앞두고 대기하는 곳으로 둥넝 1호는 이곳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둥넝 1호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둥넝 1호가 화물선이라는 정보 외에 아직까지 크기 등 재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10일 이 해상에서 중국 선박 4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둥넝 1호까지 더하면 지난 일주일간 이 일대에서 포착된 중국 선박은 모두 5척이 됩니다. 앞서 발견된 중국 선박 4척은 어선 2척과 화물선과 바지선 각각 1척씩으로 이 중 바지선을 제외한 3척은 이날 처음으로 북한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박이 주로 머무는 북한 남포 일대에 이처럼 중국 선박이 일제히 포착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러시아와 근접한 라진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구에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해외 선박의 입항 규제를 해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중국 선박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둥넝 1호가 북한으로 선적을 옮기고 새로운 북한식 이름을 달지도 주목해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호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주에도 중국 선박 한 척을 자국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하는 등 불법적인 선박 구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 남포의 개선 장소에서 발견된 팔라우 선적의 CC9호는 현재 태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뷰에는 지난달 29일 CC9호가 북한 근해와 남포 개선 장소 등에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가 켜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CC9호가 남포 개선 장소에 머무는 시점 위성 사진에는 선박 세척이 선체를 밀착시킨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는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이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10일 북한 해역을 벗어난 CC9호는 현재 타이완 인근 중국 해상까지 이동한 상태며 현지 시각으로 14일부터는 목적지를 태국의 시라차 항구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현재 위치와 자체 항행 정보 등을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방문한 선박이 어떤 이유에서 곧바로 태국으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또 단순히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북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한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태국 정부는 CC9호의 입항과 동시에 선박의 화물을 검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BOE는 태국 외무부와 유엔 주재 대표부, 주미 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이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한 북한, 중국 등의 해킹 공격에 대처하는 합동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숙희로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 벨벳 천리마가 이 같은 해킹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 캐나다, 영국,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각국 사이버 보안센터와 경찰청 등이 14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비정부기구, NGO나 싱크탱크, 언론인,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조직과 조직원들은 종종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려는 국가 후원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은 조직이나 개인의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손상시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등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표적 공격은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지침은 설명했습니다. 또 해커들은 광범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며 구글 등 각종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등을 확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커들은 표적이 된 조직의 네트워크나 이메일 등 개인 계정이나 개인의 디바이스를 표적으로 삼으며 주로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인 스파이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지침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조직과 함께 북한의 벨벳 천리마를 꼽으면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하는 북한 연계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벨벳 천리마는 주로 한반도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인과 NGO, 싱크탱크, 학술기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김숙희, 탈륨, 블랙벤시, 에메랄드 스트리트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벨벳 천리마 해커들은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인으로 위장하거나 설문조사 참여를 권유하는 학자를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1년의 초기 이메일을 통해 표적이 된 대상과 신뢰를 쌓은 뒤 후속 이메일에 거짓 링크나 첨부 파일을 통해 악성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런 링크에는 벨벳 천리마가 피해자의 개인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의 통신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침은 설명했습니다. 지침은 시민사회단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을 피하려면 사용자 디바이스와 IT 인프라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피싱 방지 다단계 인증을 구현하며 계정을 검토해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엔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다단계 인증을 구현하며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연락처를 확인하고 소셜 엔지니어링에 유의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은 사람의 실수를 악용해 개인정보나 접속 권한 등을 빼내는 해킹 기법을 뜻합니다. 앞서 국무부와 FBI, 국가안보국은 지난 2일 공동으로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국무부는 김숙희가 미 정부 당국자나 싱크탱크 관계자, 언론인 등 특정인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을 통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적국의 외교정책 전략 등 북한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김숙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숙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주로 스피어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의보는 김숙희가 적어도 2012년부터 정찰총국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의 주요 임무는 정책 분석가 및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훔친 데이터와 귀중한 지정학적 통찰력이 담긴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영국과 한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함정과 해상 초계기 등을 파견해 한반도 인근 국제 수역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시현 기자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14일 영국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작전에 참가한 영국 해군 스페이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두 척의 해상초계함 중 하나로 한국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 한국군 전력과 함께 합동순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뤄진 이번 합동작전은 인도태평양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우닝과 합의에서 영국과 한국이 한 약속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함은 3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크리스 화이트 스페이함 함장은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이번 작전 기간은 한국, 미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임무를 지원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합동순찰은 보다 위험한 세계에서 우리의 공유된 가치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우리의 파트너십이 갖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번 합동순찰은 2023년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다우닝과 합의에 서명한 데 따라 영국과 한국의 국방협력이 크게 진전됐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스페이함은 지난해 1월 초에도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관련 감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2월 영국 해군 함정 최초로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미국 한국 해군과 함안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14일 보도자료에서 호주 해군 호바트 구축함이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하는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1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임무 중 중국 전투기가 지난 4일 한반도 서해 공해상에서 호바트함에서 발진한 MH-60R 시오크 헬리콥터 수백 미터 전방에 섬광탄 플레어를 발사하며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6일 관련 성명에서 시오크 헬기가 플레어에 맞았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며 위험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은 자국 항공기 또는 함정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14일 출항한 해군 헬리팩스급 호위함 몬트리올함도 내달부터 7월 사이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KBS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 황해도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보겠습니다. 평양, 안주, 남포 맑겠고 평양은 기온이 10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합니다. 안주는 7에서 21도, 남포는 10에서 21도, 신의주 맑겠고 최저 9도에서 최고 23도, 중강은 맑겠고 3도에서 21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오후 맑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21도 분포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맑은 가운데 9도에서 11도 분포 예상합니다. 용연 맑습니다. 8도에서 20도 분포.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8도에서 21도. 사리원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신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7에서 21도 예상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보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21도. 장진 역시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13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7도입니다. 원산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9도에서 최고 21도입니다. 장전은 기온이 10도에서 18도, 청진 11도에서 20도, 선봉 10도에서 19도, 삼지연 영하 2도에서 12도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3에서 5미터로 일다가 4미터로 낮아지겠습니다. 먼바다 3에서 6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물결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 먼바다 0.5에서 1미터로 일다가 1미터로 낮아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총액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탄약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CNN 등이 14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군수물자 판매를 위한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억 달러 넘는 해당 패키지에는 탱크용 탄약 7억 달러, 전술 차량 5억 달러, 박격포 탄약 6천만 달러어치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일간의 미국 국방부는 CNN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이스라엘행 폭탄 선적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주 만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 임하면서 라파를 제외한 가자지구 전역에서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는 가자 최남단의 라파를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파악하고 대규모 지상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라파 지상전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하마스를 격퇴할 더 나은 방법을 놓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에서 제한적인 작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의 주거 지역에 진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리번 보좌관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예고되면서 라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됐습니다. 14일 미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에 따르면 제19, 제199 원정 전투 비행단 소속 F-22 전투기들이 전날 군산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들은 미 태평양 공군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에 배치돼 있었던 전력이고 이번에 3대 또는 4대가 한국에 전개됐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F-22 전투기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착륙한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 이후 처음입니다. F-22는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서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22 전개는 전략 무기를 통해 이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연합뉴스가 해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4일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 소유 지분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는 데 연루된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외 자산 통제국이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분 매각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러시아 소재 회사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들의 행위는 미국이 2018년에 제재를 통해 동결했던 러시아 기업 대리파스카의 주식 15억 달러가량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리페스카사는 지난해 6월 러시아에 본사를 둔 3개 금융회사와 자사의 동결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에 협력한 바 있고 벨로그라조프, 티툴, 일리아디스사가 이번 제재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년 넘게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의로운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상은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분쟁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16,000건에 달하는 제재 조치를 비롯해 러시아를 처벌하고 고립시키며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자금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4대 원칙을 통한 해결 방법을 접근 방식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